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자, 11장, 12장,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 되새기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그 오심과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이유를 알게 하는 그 유월절의 그 날들 우리가 딱 본문에 맞춰서 살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자,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모세가 그 이집트 왕 바로와 첫 대면을 하는 그 5장에서부터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이 임하는 10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지만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거절이요, 협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고 핑계대고 물러서면 결국 하나님의 일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어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전능한 힘과 능력으로 막 세상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분이 아니라 자유지를 지니고 창조된 이 인격적 존재들, 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설득하시고 부르시고 야단치시고 칭찬하시고 하시면서 확실한 하나님의 증인을 삼으셔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살폈었습니다. 자, 그 중에도 특히 이제 아홉 가지 재앙이 우리가 있었었는데 뭐 여기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치 무슨 이게 이집트 신들과의 무슨 싸움이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지금 신앙관 자체가 성경을 보는 이 하나님을 보는 가치 자체가 좀 잘못돼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란 우상인 것이고 우상이란 뭐냐,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이 결정체 같은 거죠. 사람의 욕심이 드러나는 것이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실들을 드러내시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아주 잡다한 많은 것들을 너희가 신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나의 피조물일 뿐이다. 절대 신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뭐 최고의 신이었던 태양신을 비롯한 잡다한 신들이 가득 차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들의 착각들을 하나하나 다 깨뜨리시는 것이 바로 재앙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홉 번째 저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그 태양신을 아주 무력화시켰죠. 그들에게 흑암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태양이라고 최고의 신이라고 믿던 그 신조차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거는 신이 아니라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재앙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불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 흑암으로부터 진정한 생명으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면서 아홉 번의 그런 이적과 표적을 보이셨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이적과 표적을 보면 사람이 금방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적과 표적이 됐든 뭐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흡족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 직접 보이시는 이적과 표적이라도 외면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채워준다고 하면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서라도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게 그게 인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정한 이적과 표적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많은 마술사들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처럼 이런 모든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탄조차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그저 영적인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람을 거짓으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거짓을 집어넣으면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그걸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짓말로 그 사람 속에 이런 헛된 말을 넣고 그 헛된 말을 사람이 붙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탄의 그런 대화가 자꾸 들려서 그렇게 속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사탄도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그런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정한 이적과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만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적과 표적이라는 그런 현상에만 막 치우쳐서 그렇게 살다 보면 더 자꾸 강한 거, 더 강한 거,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한 자꾸 강한 것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슨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관계인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고 도저히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라도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어떤 답을 주고 어떤 그런 떡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적과 표적을 볼 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적과 표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났을 때 이제는 그 진실한 신실한 믿음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런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전쟁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이루하신 분이다 세상에 달려가서 외치면 세상이 환영하고 우리가 전할 때마다 꼬꾸라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바로왕이 보여주듯이 거절하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이 모세가 보여줬던 이 모습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는 아홉 번이나 거절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전하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거절당하고 협박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봤더니 하나님의 존재가 그 순종을 통해서 전도되어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도 전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의가 있어서 또는 뭐가 어째서 그래가지고 몇 번 전하다가 안 되면 말아버리고 기부업해버리는데, 오늘 이 모세를 통해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설득시키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전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너무 그냥 몰상식하게 하는 건 좋지 않겠지만 그 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말로 전하는 것보다 삶으로 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된다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더 강한 전도의 소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면서 이런 뭐 휴가 기간에 이런 시기에 다 같이 가서 뭐 술 먹고 놀고 마시고 이러면서 그때는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무슨 뭐 마음이 열린 사람처럼 받아주고 그럴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왜요? 우리하고 똑같이 놀다가 무슨 이제 와서 네가 무슨 복음을 전하냐 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처럼 노는 것처럼 세상이 노는 것처럼 똑같이 놀고 세상이 먹는 것처럼 똑같이 먹고 세상이 마시는 것 똑같이 마시고 세상에 질린 것 똑같이 질리고 이러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특히 이런 이 휴가 시기를 맞아서 흥청망청하는 이런 이 시기에 우리가 더 깨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삶으로 전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살폈는데, 자, 계속 보면 이제 바로가 이 아홉 가지나 되는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보면 재앙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부르심이죠. 바로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너의 민족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돌아 나오라라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전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로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가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집을 피우니까, 그래서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그 이 열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모든 생축의 첫 새끼들, 모든 사람의 첫 장자들을 다 취해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장자를 취해가시는가라는 것은 모세가 부름을 받던 4장에 보면 나옵니다. 21절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말해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나의 장자다 그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족속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절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보내어 나를 예배하려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그렇게 전하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이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바벨탑 사건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처음 하나님 자신을 직접 보여주신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온 아브라함의 자녀들, 그래서 첫 열매와 같은 장자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장자, 맏아들 이건 뭡니까? 또 다른 자녀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 더 많은 당신의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택한 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라는 거는요 원래 어떤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아마 장자가 다 있을 겁니다. 맏아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 무슨 능력으로 그걸 부여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출생의 섭리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먼저 된 자들의 사명이 장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신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들이 그 사명을 알고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가게 하는 이런 일들을 거절하고 이 이스마엘처럼 또는 에서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장자권이 그 다음 사람에게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장자권이라는 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또 똑같은 의미.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존재가 됐다. 누구보다 먼저. 아직도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여러분과 제가 먼저 어쨌든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뒤를 따라 나오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그런 장자. 다시 말하면 증인으로서의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기쁨을 알고 그 감격한 이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영적으로 볼 때 누군가 나를 이끌어준 어떤 그분이 있고 또 나는 누군가를 이끄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찾으시는 이 이스라엘 족속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인 거죠. 뭐 육적인 모습에서는 내가 장남이다 할 때 나보다 먼저 태어난 형제는 없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누구나 다 나보다 나를 이끌어줬던 분명히 영적인 그 이 아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사명자, 증인이다라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이 나왔을 때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당신과의 관계 가운데 부르셨고 그 관계 속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하며 거듭났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걸 다른 말로 증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억지로 전도해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전도를 하기 원하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 깊은 마음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어떤 애인을 내가 만났다고 하면 이 사람은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들에게도 숨기고 부모에게도 숨기고 다 숨기고 자기 혼자만 그런 사람 없지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나를 부끄러워하나? 나를 싫어하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다면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그분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뭐예요? 우리의 이 기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꼭 말로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을 위해 삶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죠. 뭐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바로 진정한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사명자로서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족속이었는데 지금 이 이집트 왕 바로가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 속에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데 이집트 왕 바로가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짓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사탄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외쳐야 될 이 존재들을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서 다 잡아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에 보내도 이상하게 시커멓게 만들어서 세상인지 하나님의 자인지 모르게 보내게 하려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 지금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각기 다 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나눠서 다 흩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움, 모든 백성이 자기를 떠나는 안타까움 가운데 그 부르심을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진심이 전해지는 이 구원의 불씨가 그나마 꺼지지 않고 비록 헤매고 살고 세상에 흙기 눈길 주며 살아도 어쨌든 그 민족과 그 후손이 결국 하나님의 그런 이 자녀로서 크게 성장하게 됐는데, 이제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야 되는 이 전도할 이 증인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되는 이 증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바로가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너에게 똑같이 너의 장자를 내가 취해가겠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가정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 특히 이 뭐 요즘엔 덜할지 모르지만 과거의 장손 그러면 굉장히 참 가정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 사람이 막 부모의 사랑을 받고 막 이 해외까지 보내서 좀 교육시키고 막 그러고 했는데,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납치범들이 이 데리고 가가지고 그를 억압하고 평생 노예로 부려먹다가 죽인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겁니다.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애지중지하는 자녀, 너무나 소중한 자녀가 바로 여러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당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가 예배라는 걸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이 모습이 그냥 그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증인된 그런 존재라는 여러분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 장자라고 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무조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증인이냐? 그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 하더라도 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길을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더라도, 성도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부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그 구원의 방법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도 아마 이 장자의 이 심판을 피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 뭐 이스라엘이니 또 하나님의 장자니 하는 것은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것을 반대로 이방 족속들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지 저 사람들이 드리는 어떤 유월절의 행사를 흉내낸다 그 말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할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믿음의 관계가 먼저 회복된 후에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구원에 동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자의 죽음의 의미라는 것은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아담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모든 죄인들의 마지막 결과는 결국은 심판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홍수 심판과 같이 온 인류가 다 죽는 심판은 아니었지만 사실은 심판입니다. 이것도 장자들이 죽어가는 이 심판, 이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럼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법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런 하나님의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생명의 길을 아셔서 그 길로 초대할 때 그 길로 가야 우리가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 같은 사람에게서 어떻게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대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했던 순종 때문이잖아요. 사람들은 다 놀고 먹고 조롱하고 그러고 있을 때 노아는 가족들과 부지런히 하나님이 만들게 한 방주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함,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그러면 이제 다가올 미래의 심판을 피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구세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동행함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모세를 통해 보여지는 장자의 죽음 심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로 인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 그 믿음만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아까 방주를 만들라는 아주 구체적인 그 방법들을 말씀해 주셔서 그 순종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는데 여기 모세를 통해서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느냐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주께서 이집트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유월절의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지금 방법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왜 순종합니까? 그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라. 어쨌든 나를 믿으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 구원의 부분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그런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뭔가를 설명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대충 걸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살피겠지만 시내사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곁길로 가지 아니고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죠.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혜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또 대충 자기 생각대로 막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건데 그걸 모르니까 대충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게 여기 세상 사람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천지 하늘과 땅의 어떤 신이든 내 지극정성과 나의 이 열심을 봐주고 나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는 거 그거를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대충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저 믿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대충 그냥 믿고 대충 살다 보면 천국에 오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짐승이나 잡아다가 그냥 푹 죽여가지고 피를 이렇게 쭉쭉쭉 바르면은 여러분 그렇게 방법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과의 신뢰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따라갈 때 좀 불편하고 어렵고 힘이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뭐예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 그게 참된 믿음의 삶이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지금 아까 이 새롭게 절기를 새롭게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마치 노아의 심판 이후에 온 세계가 싹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노아의 홍수 때는 어땠어요? 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싹 다 사람이 싹 덮쳐지고 그냥 노아의 가족들만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의미의 이 출애굽 유월절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세계와 사람들은 하나도 변함이 없지만 누가 완전히 변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우리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모세로 말미암는 유월절의 구원을 잘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그 감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합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변합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변합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변했습니다. 뭐요? 바로 여러분 자신인 거죠. 그래서 이전에 똑같이 절망스러웠던 그 똑같은 현장을 이제는 소망과 기쁨으로 바라보며 과거의 가치와 과거의 습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 기준 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왕따당하고 그래서 너 좀 이상해졌구나 조롱당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그게 지금 이 유월절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가,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때가 이 역사적으로 따져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양력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태양력으로 이렇게 섬기잖아요. 태양력으로 3월 중순경인데 가나안식으로 그걸 아빕월 이렇게 성경에 보통 아빕 이렇게 부르고 바벨론식으로 부를 때는 그 3월경을 니산 이렇게 니산월이라고 부르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았던 태양의 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날로 시작해라 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오늘 제가 바로 이런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그 주인으로 우리가 믿을 때 거듭날 때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을 시작하듯이 그런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대체로 내가 언제 그런 날을 맞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충 믿어와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심각하게 되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름에 이 부름이 얼마나 귀중한 건가를 다시 생각하셔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면 내가 그걸 깨닫는 그날로부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월절의 시작의 날, 하나님과 나와의 날. 여러분들이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여기 대부분 이 젊은 청년들 보면은 우리 오늘부터 일일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서 세워가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 저 오늘부터 너와 나 일일이야. 이제 시작이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새로운 시간의 시작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집트에서 숙달되고 익숙했던 그 세상의 삶의 습관, 그런 태도들을 다 버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뜻과 가치를 따라 이제 시작하는 증인된 삶으로서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가치, 내 친구가 살고 있고, 내 가족이 살고 있고, 내 뭐 직장이, 이 사회가 살고 있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가치를 결별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걸 아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뭐 이게 뭐 회식한다고 뭐 그냥 앞에서 그냥 즐기고 놀 막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대충 교회에 와서 뭐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뭐 봉사할 수 있으면 하고 여러분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따라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는 시작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이 의미를 그래서 여러분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먼저 증인된 이 가치관이 정립이 돼야 그래야 이 신앙이 온전한 방향을 잡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날을 그래서 너와 나의 첫날이다 그리고 이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이런 길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유월절의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그 시작하기로 했던 3월, 그 니산월이라고 했던 아비벌, 그 달을 시작으로 해서 10일이 딱 될 때 흠이 없고 1년 된 어린 양 또는 숫 염소를 취해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준비해서 10일 날 준비해서 14일이 될 때까지 간수해뒀다가 그 해질 무렵에 온 회중이 자기 집 앞에서 이 짐승을 잡는 겁니다. 이런 걸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날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큰 의미를 막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자꾸 이렇게 의미를 막 너무 심각하게 부여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읽어가면서 그걸 뭔지를 10일 날 왜 잡았을까? 그럼 14일날 왜 죽이라고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붙어서 근거도 없는,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방법을 그대로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감하거나 또는 희석시키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신뢰하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니까 왜 이런 방법을 쓸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하고 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 짐승의 피를 받았다가 그 죽은 짐승을 먹을 사람들의 집에 그 문설주, 그러니까 문 들어가는 이 좌우 인방과 여기 쭉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삶아서 먹으면 안 되고 날것으로 먹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불에 구워야 먹어야 되는데 이 짐승의 머리, 다리,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그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먹던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고 혹시 남은 게 있으면 반드시 불에 태워서 없애야 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준비된 음식을 먹을 때 그렇게 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것을 이제 구워서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든 채 뭡니까? 군대로 말하면 완전 군장한 채 먹으라는 거예요. 완전 군장을 왜 합니까? 즉각 신호만 사이렌만 울리면 바로 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 그렇게 준비시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명하여 알게 하신 유월절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이 모든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었던 것처럼 모세가 방주를 하나님의 도면대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것이 지금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장자들의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나 방주나 지금 이 어린 양을 잡는 이것이나 똑같은 방법이었, 똑같은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왜라고 물어보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라고 답할 바가 없습니다. 왜 굳이 십자가입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굳이 방주입니까? 왜 굳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 보면 그걸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면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으로 저는 믿고 이 말씀대로 가는 거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 구원의 길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는 의미는 이제 성경 역사 전체를 통해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과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지금 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 처한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그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아 이게 어떤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구약에서 우리가 지금 이 유월절의 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약으로 넘어가 버리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어떤 그 이유를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설명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 이 지금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너무 세밀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잘 살펴가다 보면 이제 신약에 가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라는 그런 의미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나중에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많은 계시와 알지 못하는 그런 예언 같은 것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이 많이 옮겨져서 얘기가 돼요. 그래서 구약의 사건을 잘 모르면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사를 잘 우리가 이해해 간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유월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참된 의미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의미도 우리가 바르게 파악할 수 있죠. 그런 날이 지금 어떤 날입니까? 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세계 곳곳에서 이날을 지금 휴일로 삼고 휴가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성탄절기에 정작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 이 안타까운 마음, 이 진실한 마음을 기억하고 계속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들을 때 그래 나는 이런 자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 자고 하나님의 증인된 자야라는 어떤 회복과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희생제물로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계신데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포장해버렸습니다. 희석시켜버렸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 대신 산타가 이상한 게 들어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한 대로 이 성탄절을 각색하고 예수님을 각색해서 심하게 말하면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즐기고 있으니까 그게 옳은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깨어있는 눈으로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뭐가 잘 돼서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동행하며 잘 갈 때 아무것도 타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꾸 죽음의 길로 갈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도를 보내시고 나중에 아들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지금처럼 이 즐거운 즐기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마지막 전도의 외침인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초대교회 그 시기에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예수님을 통해 알리기 위한 증인들이 선 것 외에는 지금 그 외에, 그러니까 신약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른 별도의 계시를 더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전에 까먹었는데 이번에 이거 성경에 이걸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쏟아져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통해 당신의 오실 때 세상의 모습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까지 이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 임하는 것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당신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 내게 하신 일만 이루어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이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는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제 곧 이 땅에 재림의 주,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될 거다. 이미 그날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래서 말세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성탄의 소식은 이제 모든 예언과 계시가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는 곧 내가 정말로 이 땅에 오게 될 거야. 곧 오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의 시작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경고나 협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오라고 하는 지금 사랑의 선포인 거예요. 너 안 오면 죽는다. 협박이 아닙니다.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이건 다르잖아요. 너 죽어. 이거하고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이건 다른 거잖아요. 지금 이집트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아홉 번이나 이런 표적과 이런 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열 번째 심판까지도 다 말씀해 주셔서 하시는 것은 너 계속 까불면 죽는다. 네 아들 가만히 안 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모두가 죽음의 길로 갈 거야. 더 이상 거기서 고집 피워서는 안 돼. 돌아 나와라. 돌아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인 겁니다. 그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사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고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을 알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only way, one way 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외침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의 소식인 거예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이 성탄절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세상 우상들의 흥청망청 취해서 온갖 성적인 범죄들 만몬의 우상 앞에서 음란하게 욕심을 채우는 파티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에게 다가온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 이 본문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다르게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을 고집하는 자들, 계속 죄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부르셔서 당신이 희생하셔서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거룩한 사랑의 완성,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유월절이 말해주는 이 열 가지 재앙이 말해주는 분명한 끝은 뭡니까? 이 사랑은 한없는 사랑이지만 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자 하면 여러분 이 유월절을 잘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유월절의 의미를 다르게 알고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도 중요한 이 절기의 의미를 저 무슨 하나님의 교회인가 어떤 뭐 안상공 어쩌고 하는 데서 인터넷 찾아보면 전부 걔들이 이상한 짓을 다 해놔가지고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다음에 오는 그 구세주가 자기라고 자료를 찾고 이런 여기 이제 사진 같은 거 좀 구하려고 뭐 쓸만한 거 보면 전부 이단들이 다 그걸 갖고 사용하고 있더라고.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바른 의미를 좀 알고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런 데서 이 시청각 자료 얼마나 중요합니까? 좀 많이 만들어내시고 그래서 이 거짓된 이단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좀 다른 그런 길들을 좀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유월절 사건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어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아, 바로 그때 그 사건이 이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모르고 유월절 어린 양 그러면 유월절이 뭔지 어린 양이 뭔지 왜 죽어야 하는지 왜 그렇게 부르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성경을 역사적으로 잘 살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으면 쭉 바르게 읽어만 가도 그래도 바른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일의 자초지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봐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실 잊지 마시고 계속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고집을 피우던 이 바로 왕, 이집트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장자를 모두 잃게 되죠. 자, 이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뭐 그냥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보통 10 그러면 완전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이걸 말해서 아무도 듣지 않을 만큼 얘기하셨다라는 걸 여러분과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과 선지자, 사도들을 통해서 심지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까지 하나님의 심경을 눈물로 토하고 돌아오라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제 아무도 그것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눈물이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세대가 곧 올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라고 그랬죠. 지금은 여러분 말세지 말 이런 얘기를 듣죠. 정말 끝이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날이 올 때 이 사회 분위기가 어떨 것이고 교회 분위기가 어떨 것이고 교회에서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짓을 할 것이고 하는 얘기들을 사도와 말씀을 통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이 끝까지 불순종할 때 임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날이 언젠지는 몰라요.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그때 오실 거예요. 전도도 되지 않고 누가 뭐를 말해도 전혀 믿지 않는, 이제는 더 이상 이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어떤 평형상태 같은, 하나님이 사랑을 쏟고 눈물을 쏟아도 더 이상 귀가 막힌 자들이 하나님을 듣지 않는 그때 마지막 도적같이 그날이 임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탈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너무나 오늘 우리 세대하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5절 그러나 그대는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신다를 소망하며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기도 분명히 말하죠. 정신을 차려 고난을 받으랍니다. 일부러 자기가 고난을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바른 길을 가면 고난이 옵니다.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지 않아도 이 물질 만능의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싶어서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해서 영혼을 사탄에게까지 파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거짓을 통해서도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하고 많은 돈을 모으며 자기 욕심껏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세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우리는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대충 잡아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너무도 세밀하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그렇게 이 시대에도 그렇게 살아야 어떤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놓치지 않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대충 어떻게 살다 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나는 네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뭡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도 어떤 대충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뭐로 가도 뭐 어디로 가든 뭐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어떤 식으로 가든 천국만 되면 천국에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뉴에이지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세계 종합 종교 통합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천국 가는 건지 다. 뭐 부처를 믿든 뭐 알라를 믿든 뭘 믿든 가는 거지. 지금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서조차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지옥의 문으로 이끄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준 그 정확한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확한 말씀을 따라 생명과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아가야 본향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동성애를 그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맞지만 그 자체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살아가자고 하는 이런 목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교단들이 나타나고 이런 신앙의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살아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아무거나 믿고 그냥 열심만 가지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왜 예수님께서 신약의 저자들을 통해 신약의 그런 이 저자들을 통해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대충 살다 오면 되는데 뭐 굳이 신약으로 성경을 마무리하면서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왜 그래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이집트의 바로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와 안타까운 애칭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그 나라의 모든 장자들이 듣게 되고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430년 만에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계시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그들을 부르시기 원했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원했고 계속해서 영생의 길을 계시해 주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열 가지 이 재앙은 심판의 목적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당신의 진심을 알리시는 계시인데 그 계시가 이스라엘 족속들만 뭐 택한 족속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였어요. 첫째는 모세가 가서 말한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보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며 진정한 신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알리시며 초대하시는 겁니다. 전도하시는 겁니다. 둘째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마음이 너무 상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조차 자꾸 외면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이들에게까지 바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설득하시고 되돌이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셋째, 그리고 이제 이런 소문들이 온 세계로 퍼져나갔겠죠. 아마 아프리카 지역으로 다 나갔을 것이고 이쪽 이 중동 지역 쪽으로 다 이 얘기가 흘러져 나갔을 겁니다. 나중에 보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을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온 세계에 전파됐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요, 하나님의 이 자기 계시는 이 하나님의 자기 선포, 하나님의 전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뭐 특별한 예언이나 뭐 이적과 표적을 통해 하는 게 아니죠. 뭘로 하는 겁니까? 이 살아있는 성경, 하나님의 진심이, 하나님의 심장이 훌쩍훌쩍 뛰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 여러 가지 자연의 이치가 맞지 않는 자연재들을 보면서 과학적인 해석만을 찾지 말고 단지 환경 오염만을 탓하고 있을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고 외치다 조롱당하고 거절당하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계시들이 단지 자연 계시를 넘어서 이 특별한 계시, 이게 뭐예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처음에는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절기를 기념하게 하셨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처음엔 기념하게 하셨고 기념을 해도 기억 속에 우리가 온전치 못하니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종말까지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전도의 일을, 그 계시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생생하게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늘 역사 속에 이런 세팅을 다시 할 수 없잖아요. 400년의 노예 생활에 얼마나 괴로운지를 맛보게 하려고 다시 애굽과 바로왕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서 거기다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고생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해방의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금 이 젊은이들이 잘 모르니까 유교를 빵 터뜨려가지고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인 다음에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기록을 통해 이 기록 속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배워야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굳이 불이 뜨거운가 하고 손을 그 불에다가 너무 지글지글 태워보지 않아도 그런 사고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직접 하지 않았지만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내는 거, 그게 지혜인 거예요. 남의 실수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가장 값싼 그리고 귀한 지식입니다.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혜를 얻게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6천년의 지혜가 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바로왕이라는 사람이 욕심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계속 거절했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되더라. 그러나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내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걷는 것, 그게 지혜로운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백성은 남들이 얻어맞는 걸 보면서 배우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얻어맞고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우리가 살피고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읽고 다르게 우리가 지혜를 배워서 우리 이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배우고 생명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길을 배워서 여기서 헤매지 않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이들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표가 없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워킹 와가지고 뭘 할지도 모르고 여기서 뭐 종살이 저기서 종살이 종살이는 아니죠. 아무튼 그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러면서도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옆에서 괜히 즐겁게 술 먹고 뭐 어울리고 뭐 외국 사람하고 동거하고 살면 그럼 영어 잘 배운다더라. 거기 가지고 그냥 그러고 그 짓거리 하고 살고 목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립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방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방황을 멈추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아는 겁니다.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이 열 번째 제안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의미들을 좀 역사를 통해서 잘 좀 대세김질 하시고 그래서 이제 계속 다가오는 이런 성탄절이나 또 다가오겠죠. 그런 절기들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바르게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숙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2장까지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그 출애굽의 막 시작에 대해서 막 살폈는데 다음 주 계속해서 애굽의 탈출 여정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